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1절 구약성경 44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이두베 아들 제사장 아이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이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이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이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다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분위기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라면 이렇게 광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단어이죠. 광기. 사전에 보면 미친 듯이 날뛰는 기질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광기가 가득한 사람을 이렇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통 우리가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그런 인물들을 종종 접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광기 어린 사울이 다윗을 올가매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22장인데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이렇게 추격하고 다윗이 도망가는 내용이 이렇게 앞에 내용들입니다. 먼저 18장에서 20장까지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해보면 사울이 무려 6번이나 다윗을 없애려고 시도합니다. 다윗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말로 공격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렇게 죽이려고 한다면 얼마나 이렇게 공포스러웠을까 싶습니다. 사울이 무려 3번이나 직접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졌고 그리고 2번은 이 사울이 자신의 딸인 이 메랍과 미가엘을 다윗과 결혼시키는 조건으로 해서 적국인 블레셋으로 넘기려고 합니다. 지능적인 살인미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이제 다윗을 죽이지 못하자 나중에는 암살단을 보내게 되죠. 자, 그런데 그런 시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개입으로 다윗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자 이 사울이 왕이잖아요. 왕의 이 권력을 가지고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대대적인 병력을 동원합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특수부대원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영화에 등장하는 히어로라고 할지라도 한 사람이 이런 어떤 대대적인 병력을 감당해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 본문이 22장인데 21장에 가면 다윗이 이렇게 광기 어린 사울을 피해 가던 중에 어디로 가냐면 제사장들이 모여있는 노비라는 그런 동네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으로부터 급하게 식량을 얻고 그리고 무기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안전하다 생각하고 이제 마음을 놓고 있는 중에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사울이 심어놓은 사울의 비밀 경찰 에돔 사람 도액을 만납니다. 깜짝 놀랐겠죠. 안전하다 생각했는데 사울이 심어놓은 첩보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적국인 블레셋으로 피신을 합니다. 오죽했으면 이렇게 적국으로 넘어갔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적국으로 피신을 했는데 거기서도 다윗이 정체가 발각이 됩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라고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저 사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이렇게 불리던 이렇게 노래 불리던 그 노래의 주인공 다윗이 아닙니까? 딱 알아보자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 21장 10절 후반에 보면 유명한 내용이죠. 다윗이 미친 채를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미친 행세를 하여서 결국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22장입니다. 먼저 한번 22장 1절을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피신을 하고 다윗이 어디로 가는가? 22장 1절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둘람 동굴로 피신을 하는데 이곳에 이 다윗의 형제와 집안 사람들 그리고 변두리 사람들이 다 모였던 곳으로 보이는데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가 2절에 기술되어 있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 그들이 다 다윗에게 모였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의 숫자가 400명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광기 어린 사울에게 동조하지 않아서 이 왕국에서 사울 왕국에서 이렇게 주변으로 이렇게 내몰린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400명 꽤 많은 숫자이지만 그 숫자로 사울을 대적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자, 어떻게든 지금 다윗은 살아남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살 길을 모색하던 중에 먼저 다윗이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압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3절과 4절에 가면 다윗이 부모님을 모압으로 이렇게 피신을 시키거든요. 자, 그러면 왜 하필 모압일까라는 게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룻기 4장에 가면 다윗의 족보가 나오는데 다윗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고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이고 오벳의 아버지가 보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는 누구죠? 바로 모압 여인 룻의 남편이죠. 그리고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이고 살몬은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기생 라합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족보에 보면 모압의 피가 흐릅니다. 아마도 이런 어떤 피가 섞여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비록 이방인으로 여겨졌던 그런 무리인 모압이지만 그러나 이 모압 왕에게 가서 자신의 부모님을 맡겼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다윗은 지금 자신의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압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고 다시 아둘람 요새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아둘람은 어디냐면 유다에 속한 지역이긴 하지만 이 사울의 통치권이 깊이 미치는 유다의 내륙이 아닌 유다의 이렇게 변두리에 속한 그런 외곽 지대였습니다. 자, 거기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타나십니다. 22장 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시는데 선지자가 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자, 지금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겨우 외곽지대에서 숨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부모님은 이렇게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고 있는데 갑자기 사울의 통치권이 깊이 미치는 내륙으로 들어가라고 한다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런데 이 지점에서 다윗이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물론 쉽사리 내라고 했던 것 같진 않아요. 내면 쪽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하고 들어갑니다. 드디어 다윗이 변두리에 있던 다윗이 내륙 깊이 들어갔는데 자 그런데 이 사울의 첩보 능력은 굉장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다윗이 내륙으로 들어왔다는 소식이 사울의 귀에 들립니다. 사울은 곳곳에다가 이렇게 스파이를 숨겨 놓았던 것 같은데 자 사울이 그런 소식을 듣자마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게 했느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봐라 이새의 아들이, 여기서 이 표현도 주목해 볼 표현입니다. 다윗이라고 하지 않고 지금 사울이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한다라면 이제 제 이름이 안성인데 안성이 목사님 뭐 이렇게 안성이 씨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어이 안 씨 뭐 이런 식으로 경멸하듯 부르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새의 아들 그 작자가 지금 들어왔는데 왜 아무도 나에게 그 작자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자가 없냐? 그 자가 너희에게 밭을 줬냐? 내가 주지 않았냐? 뭐 하는 거냐? 지금 자기 지파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7절로 미루어 보건대 사울은 아마도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보상책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밭도 주고 재산도 주면서 자기를 따르고 그리고 다윗이 들어오면 그 다윗에 대한 정보를 알려달라고 했겠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사울을 마음으로 따르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한 존재를 따르기 위해서는 인격적인 존경심이 따라야 됩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사울은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사람들을 윽박지르고 보상책도 주고 했지만 그리고 공포심도 유발했지만 사람들은 그를 마음을 다해 따르지 않았고 그리고 사울 역시 그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아무도 나를 따르지 않는구나,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구나라고 했던 그때 누군가가 나섭니다. 누가 나서냐면 바로 에돔 사람 도엑이 나섭니다. 그리고 고자질을 하죠. 앞장에 나왔던 그 내용과 연결을 해서 에돔 사람 도엑이 무슨 말을 하냐면 사울 왕이시여 제사장 아이멜렉이 다윗을 도와줬습니다 라고 고발을 합니다. 한번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엑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이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이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자, 이 에돔 사람 도엑이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사실 이 도엑은 말 그대로 에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에서 비주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 왕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식의 방법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사장 아이멜렉이 다윗을 위해 여호와께 묻고 음식도 주고 칼도 주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말은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것과 무기를 주긴 했지만 그 제사장이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 묻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 제사장은 왕을 위해 종종 신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이 다윗을 위해서 신탁을 받았다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 꼴이겠죠. 근데 지금 현재 왕은 사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에돔 사람 도엑이 어떤 거짓말 하나를 덧붙인 거냐면 이런 거죠. 아이멜렉이 당신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인정해서 신탁을 받았습니다. 이 말을 하나 덧붙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따져야겠죠. 구약에서 보면 종종 이렇게 재판장에서 어떤 사람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세 명의 증인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말만 듣고 판단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 안에는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여러 사람의 말을 들을 마음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 그것도 에돔 사람 도엑의 말을, 그 거짓말을, 거짓 증언을 듣고 사실로 이해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거죠. 진위 여부를 따지지 않고 명령을 내리는데,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아주 무서운 명령을 내립니다. 왕이, 여기 사울이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 감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곧장 무서운 거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제사장들을, 그것도 아이멜렉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제사장들까지 도매금으로 묶어서 다 쳐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17절 후반부에 보면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거부한 겁니다. 차마 그것만큼은 하지 못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그 왕 밑에서 대단한 용기를 바란 겁니다.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자, 그러자 18절에 왕이 이 명령을 누구에게 시키는가? 에돔 사람 도액에게 시킵니다. 도액아, 네가 죽여라 라고 이야기하자 도액이,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데, 자, 18절에서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입은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굉장히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어떤 말씀이 혹시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진멸하라고 하셨죠? 바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보통 하나님이 어떤 한 민족 자체를 진멸하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단 두 족속, 첫 번째 가나안 족속만큼은 반드시 진멸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 아말렉, 아말렉은 반드시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출애굽기 17장에 가면 아말렉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뒤에서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대대로 싸우겠다라는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아말렉은 반드시 진멸해야 될 족속인데,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사울이 어떻게 하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아말렉이 아까워서 다 진멸하지 않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하고 연결해서 살펴본다면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마땅히 진멸해야 될 아말렉은 다 진멸하지 않으면서 자기 동족, 그것도 제사장, 제사장이 속한 마을은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모조리 진멸하는 말도 안 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광기가 크게 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떤 광기 어린 상황 중에서 다행히 누가 살아났냐면 제사장 아이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이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아달이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자초지종을 다윗에게 알립니다. 다윗의 귀에 이 모든 상황이 귀에 들어가게 된 거죠. 자, 22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반응입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딱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다윗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 그럴 것 같았는데 진짜 그렇게 됐구나. 내 탓이다. 미안하다.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탓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은 이 아비아다를 보호해 주기로 합니다. 자, 지금 이 광기 어린 사울의 이 광기가 점점 이렇게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광기가 다윗과 그 일행을 향해 점점 쪼여오고 있습니다. 자, 보통 사람들이 극심한 공포를 느낄 때 어떤 반응을 할까요? 지금 이 다윗은 극도의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극도의 어떤 공포심을 느끼는 그런 상황을 마주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걸 수 있습니다. 오늘날 현실로 이렇게 비추어 본다면 내 식구의 가장인데 내일 해고될, 해고가 예고가 돼요. 먹고 살 일이 막막하고 당장에 길바닥에 내앉게 된다면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TV나 이런 주변에서 봤을 때 그런 어떤 가장들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죠? 혼자 이렇게 동굴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술을 먹든지 그렇게 반응을 하죠. 또 한 상황을 얘기해 본다면 직장에서 어떤 동료의 극심한 괴롭힘이 있을 때 보통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방어 기제, 보호 기제가 작동이 되면서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공격적이 되잖아요. 그런 어떤 극도의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집에 와서 가족에게 이렇게 굉장히 날카로워진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극도의 공포스러운 현실 앞에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궁금한 궁금하죠. 한번 오늘 이 본문과 시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편 52편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 시편 52편입니다. 시편 52편에 가면 제목이 적혀 있는데 표제라고 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파란색 글씨로 제가 가진 성경에는 적혀 있는데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이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 무서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시편을 적어 내려간 것입니다. 자, 어떻게 반응하는가? 먼저 1절에서 4절에 보면, 자, 1절에 보면 포악한 자여. 아마 에돔 사람 도액과 사울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그리고 2절에서 보면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액은 말로 부풀려서 모함했고 그 모함이 단순한 어떤 말을 통한 공격을 넘어서 여러 사람들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이렇게 에돔 사람 도액이 거짓말로 모함을 하면서 아마도 이 도액은 사울 왕국에서 승승장구했을 것입니다. 비주류 신분이잖아요. 에돔 출신이라는 어떤 그런 악조건을 딛고 사울 왕국에서 이 모함을 통해서 승승장구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꽤 높은 어떤 뭐 예를 들자면 뭐라 그럴까요? 군대 장관이라든지 그런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그런 말도 안 되는 도액이 그의 힘과 소유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다윗 입장에서는 너무 속상하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속상한 마음을 그대로 토로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대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저 도액 같은 자가, 사울 같은 자가 활개치니 이게 대체 무엇입니까? 그 모든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시편은 무려 41%가 탄식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편이 탄식시인데 이 시편의 탄식시를 보면 시편은 탄식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탄식하고 그 이후에 그 탄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고백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대체 이 다윗이 이 현실 앞에 탄식하고 나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자, 7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탄식 후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라고 하고 8절에 그러나로 시작하죠. 그러나 하나님, 그런 현실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단어를 좀 주목해보고자 하는데 8절에 보면 푸른 감람나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영어 성경이나 새번역에 보면 올리브나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자, 근데 사실 이제 개역 개정 성경은 중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역 개정 성경은 헬라어 히브리어 원문에서 그대로 직역한 것이 아니라 한번 다른 언어로 번역이 됐다가 다시 한글로 번역이 되다 보니까 약간 이제 그 당시 번역했을 때 적절한 단어를 못 찾아서 비슷한 어떤 그런 단어로 번역한 경우가 있는데, 감람나무와 올리브나무는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나무이죠. 그래서 제대로 번역하자면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대체 왜 다윗이 올리브 나무라고 했는가? 올리브 나무를 직접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중동이나 이스라엘에 가셔서 꼭 한번 이 올리브 나무를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 올리브 나무는 굉장히 특이한 나무인데 특이하게도 심긴 지 한 15년이 지나야 비로소 상품성 있는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이게 중동 지역은 토양 자체가 석회질 토양이죠. 물을 쉽게 빨아들이지 못하는 석회질 토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분층까지 뿌리 내리는데 무려 한 15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15년이면 과일 나무가 이렇게 볼 것 다 본 시점이죠. 열매도 맺고 다 이렇게 볼 거 본 시점, 볼 것을 다 본 그런 시점입니다. 열매도 맺고. 그런데 이 올리브 나무는 그때야 비로소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올리브 나무는 평균 1000년 이상을 살아냅니다. 한번 말씀한 구절을 찾아볼까요? 창세기 8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체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창세기 8장 11절에 가면, 자, 읽어볼게요. 노아 홍수 이후인데, 저녁 때의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잎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그러니까 노아 홍수로 모든 지구가 다 덮였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식물과 동물은 죽었는데 이때 한 나무가 살아남습니다. 어떤 나무가 살아남죠?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살아남습니다. 그 정도로 생명력이 질긴, 그러니까 수많은 그런 물이 휘몰아쳐도 뿌리가 뽑히지 않는 나무가 바로 이 올리브나무인데,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평균 2000년 이상을 살아낸 그런 올리브나무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문기사에 보면 이런 기사들이 있어요. 고대 철학자 플라톤은 BC 400년대 사람인데 그때 플라톤이 토론할 때 옆에 있었던 올리브나무가 해파됐다라는 그런 기사도 있고요. 그리고 고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 보면 이 스파르타군이 얼마나 잔혹하게 공격했는가를 묘사할 때 어떻게 묘사하냐면 그들이 올리브나무를 파헤쳤다. 그러니까 올리브나무를 파헤친 것이 곧 웬만하면 파헤치기 힘든 나무인데 얼마나 잔혹하게 공격했으면 그 나무를 공격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종종 묘사되는 단어가 바로 올리브나무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다윗이 지금 자기를 향해서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나무라고 했을까? 중동 지역은 나무가 자라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올리브나무는 척박한 지역에서 오랜 기간 뿌리를 내린 후에 1000년, 2000년, 심지어는 3000년 이상 이렇게 살아낸 나무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 나무를 비유하여 자신이 척박한 환경을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다른 곳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 나무 같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도액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도액은 승승장구합니다. 굉장히 빨리 이렇게 속된 말로 이렇게 승진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장에 누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이죠? 도액이 열매 맺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지금 당장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도액과 나를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마음을 두거나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올리브나무처럼 비록 척박한 환경을 살아가지만 그 올리브나무처럼 하나님 앞에 뿌리 내릴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지금 다윗이 시편 52편에서 하고 있습니다. 결코 평탄한 상황에서의 고백이 아닙니다. 극도로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굳건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이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저에게도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공포에 떨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뭐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자, 요한복음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입니다. 신약 16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한 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이 예수를 따릅니다. 그런데 그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는데 그 따랐던 소수 중에서 일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따르지 않았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출교가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들은 이게 로마 제국 안에서 약간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소동을 일으키지 않는 조건 하에서 그 조건 하에서 유대인들은 때로는 세금도 면제받고 강제징용도 면제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로마라는 어떤 그런 식민지 치하에 있었지만 비교적 자치권도 가지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한다라면 어떻게 되냐면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대 사회로부터의 출교는 곧 로마에게 넘기는 것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출교가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있죠.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피노자가 유대 사회로부터 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 일이 막막하게 했겠죠. 그런데 철학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어떤 기록에 보면 이 스피노자가 어떤 기술을 익히냐면 안경 세공업을 익힙니다. 그래서 안경 세공업을 통해서 돈을 벌고 그렇게 출교를 당한 후에 살아갔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유대 사회로부터의 이 출교,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인 거죠. 자, 그렇게 이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할 때 어떤 이런 공포를 느꼈습니다.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그렇게 핍박당하는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데, 한번 그 말씀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두려워하고 있는, 공포에 떨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를 두려워하죠? 우리의 몸을 죽이는 자들. 물론 당연하죠. 그런 반응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너희가 그런 존재이다. 잊지 말라. 헛된 공포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헛된 공포의 대상에 짓눌려 살아갑니다. 다윗에게는 그런 존재가 누구였죠? 바로 사울과 도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그 공포의 자리에서 거짓 공포를 조장하는 대상에게 떨지 않고, 물론 처음에는 떨었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그 대상에게 떨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대상 앞에 자신을 세우죠. 그렇게 자신을 세우면서 했던 고백이 바로 시편 52편입니다. 우리의 삶은 올리브나무가 뿌리 내리는 척박한 환경일 수 있습니다. 날마다 두려워하죠. 가족이 아프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전전긍긍하고, 그리고 관계 때문에 힘들고 모든 게 꼬인 것 같은 현실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저 역시 그러한 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희야, 헛된 공포의 대상에 떨지 말아라.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죠. 공포스러운 상황 앞에서 다시 말씀 앞에 서며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될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점검은 날마다 이루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52편에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 나무입니다. 공포가 짓누를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기로 다짐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포스러운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 현실 앞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대상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